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5만여 명의 미국 여성이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방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수는 지난 26년 동안 40% 줄었다고 미국 암학회가 밝히고 있는데요. 유방암 환자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줄고 있다는 건요, 미국의 의료계가 암과의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 나온 소식 역시 유방암 치료에 청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의료팀이 신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바로 유방암 초기 진단 시 수술을 하지 않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기, 바로 갬마패드라는 이름의 기기인데요. 고용량의 방사선을 쏴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기존 유방암 치료는 초기 진단 때 종양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과 더불어서요, 16번 이상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방 종양 절제술이나 또 유방을 아예 잘라내야 했었죠. 치료법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치료 기간도 길고 부작용도 여전한데요. 환자 입장에선 돈도 많이 들고요. 이런 현실을 생각했을 때 이 기기가 시판되면 전체적인 치료 비용과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번 소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방사선 양을 줄여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효용성이 증명되진 않았지만 이 기기가 효과를 입증해준다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공을 세울 거라면서 반겼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들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첫 곡 듣고 출발해 볼까요? 바네사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Save the best for last.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Miss America. 미국의 미녀 선발대회라고 한다면 미스 USA, 미스 아메리카, 미스 유니버스, 미스 틴 USA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스 아메리카는 1921년에 창립됐고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대회인데요.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미스 아메리카 대회는 수영복 심사, 드레스 심사, 장기자랑, 인터뷰 심사가 이뤄지는데요. 이번 주 미스 아메리카 조직위원회가 최근 미국 사회의 일면을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논란을 빚어온 미인 대회에 수영복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요. 미녀들의 재전에서 수영복 심사가 빠진다면 볼거리가 없지 않겠냐는, 혹은 외모를 평가해야 하는데 얼굴만 보고 뽑을 수는 없지 않냐 등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미인 대회의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으로 해석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행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올해 미스 아메리카 조직위원회 역사상 첫 대회 우승자 출신 위원장이 된 그레첸 칼슨 씨는 성공적인 젊은 여성이 수영복 차림으로 무대 위를 걸으며 외모로 심사받는 것이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를 100% 여성 역량을 신장시키는 행사로 전환해 가겠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스 아메리카 조직위는 지난달 최고 경영자 샘 헤스켈을 포함한 경영진이 과거 대회 출전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내용의 이메일이 뒤늦게 공개돼 최고 운영 책임자 겸 사장인 린 와이드너 위원장까지 전원 사퇴하는 등 홍역을 치렀고요. 조직위는 지난 1일 칼슨 씨를 신임 위원장으로 발표하고 미스 아메리카 대회 문화를 총체적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최고 갑부. 미국의 최고 부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아닌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가 됐는데요. 54살의 미국인 남성,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CEO가 역대 최고 부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베조스의 순자산이 지난달 말 쇼핑 시즌을 지나면서 1,050억 달러로 불어났다라고 경제 매체 CNBC가 9일 보도했는데요.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1999년 세운 자산 기록인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미 주류 언론들 일제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1999년과 현재의 화폐 가치를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아마존이 그만큼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베조스의 순자산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연말연시라는 계절적 요인과 이에 따른 아마존 주가 상승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89%에 달하면서 새해 들어 아마존 주가는 6% 올랐습니다. 베조스는 아마존 지분의 16%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1위 부자에 올랐고 3개월 후인 10월에도 게이츠를 앞질렀습니다. 베조스가 게이츠를 넘어 역대 최고 부호가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기부에 인색하기 때문이란 시선도 있는데요. 게이츠는 1996년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7억 주와 현금 29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때문에 게이츠가 자선 사업을 벌이지 않았다면 그의 순자산은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한국전쟁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네, 먼저 지난 8일자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는 남북한에서 각각 5명의 대표가 참석합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 연기와 남북대화가 결정된 가운데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통해 대화에서 우위를 선점하려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이번 남북대화를 통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대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9일자 보도입니다. 남북한은 2년여 만에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 회담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3개 항의 공동 보도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의 피겨스케이팅 페어 염대호 김주식 조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신청 마감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을 지도한 브루노 마르코트 피겨스케이팅 코치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두 선수를 지도한 마르코트 코치는 북한 선수들은 훈련 중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출전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고 기량을 키우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11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응한 북한의 진정성을 두고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과거 행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됐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며 북한에 대한 독재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의 조건으로 언급한 올바른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시험 중단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은 보다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내다봤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남북 간에는 인도주의 이외의 사안이 논의되기 어렵다며 북한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핵무기는 방어용이 아니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더 이상 대화의 전제로 간주하지 않는 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 취재 기자들의 취재 내용을 편하게 좀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이현철 기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고 나서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한테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네.
네. 자, 일단 고위급 회담 결과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 9일에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에서는 리성근 조평통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나왔고요.
네.
또 한국에서는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을 해서 이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세 가지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 형태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일단 북한이 오는 그 2월에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참관단, 응원단 등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네.
또 남북한이 군사 당국 간 회담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관련 분야의 다른 회담들도 열기로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합의를 했는데요.
네.
남북 긴장이 굉장히 고조된 상황에서 열린 회담인 만큼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고 그래서 저희가 미국 정부의 반응, 의회의 반응, 또 전문가들의 반응, 언론 반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도하면서
네.
미국에 사는 탈북자들은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 그랬더니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던가요?
네, 회담 자체에 대해서 필요 없다 이런 응답도 있었고요.
네.
회담 자체는 뭐 반대하지 않지만 북한이 회담에 응한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네, 북한이 전격적으로 회담에 응한 의도를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네, 일단 지금 북한이 핵실험 또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이딴 도발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심한 제재를 받고 있고
네.
또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에 접근한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진 탈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섯 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영의 미주 탈북자 선교 회장이 포함이 돼 있고
네.
또 김창호 미주 탈북자 동지회 회장 이런 분들이 있고요. 뭐 김혜성 씨, 제임스 리치 등 이런 탈북자들이 있고 또 익명을 요청하신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탈북자들이 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려하는 점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뭔가요?
네, 일단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응한 의도에 대해서 강력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는데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그 회담에 응한 데는 분명히 어떤 그 의도, 음모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그 핵 문제 거론되지 않은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냐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아무런 요구도 하지 못하고
네.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네.
또 다른 우려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렇게 그 북한과 대화를 함으로써 한국의 그 문재인 정부가 북한 그 김정은 정권을 구제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왔고요.
네.
또 과거 사례를 보면 한국이 북한의 이런 의도에 휘말려서 끌려간 사례들이 많았다 이런 사실들이 지적이 되면서
네.
이제는 한국 정부가 과거의 그런 실수들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회담 자체가 필요가 없다. 지금은 북한을 강력히 압박할 때다. 이렇게 그 주장한 탈북자는 기존의 그 남북 대화나 또 화해 분위기 이런 것들은 그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을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탈북자는 북한이 과거의 수순 그러니까 평화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한국의 그 도움 지원 이런 것을 요청하는 그런 과거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북한의 음모, 의도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회담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이 남북 관계의 긴장을 좀 완화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탈북자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없나요?
네, 일단 뭐 그 회담 자체는 찬성을 한다 이런 소극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예.
또 좀 적극적인 그 찬성 의견으로는 이런 그 남북 간의 대화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또 한반도 통일로 나가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지금 북한이 이 시점에서 이런 회담에 응한 그런 그 동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또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동시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탈북자들의 반응은 지금 한국 내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지금 그 남북 그 고위급 회담 끝난 이후에 지금 언론 등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북한 그 대표단이 뭐 누가 오고 뭐 몇 명이 오고 뭐 이런 것들 또 어떻게 오고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
지금 이 어떤 그 이런 그 남북 대화를 통한 그 한반도 긴장 완화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탈북자들은 여전히 그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두면서 굉장히 아직도 그 비판적인 입장, 그런 입장들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분위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여론은 어떤가요?
네, 지금 한국 내 여론도 뭐 상당히 그 고무돼 있는 그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그 지금 언론에서 이런 그 보도 내용도 많고 또 스포츠라는 것이 또 정치와는 조금 다른 그런 특성이 있어서
네.
이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그런 그 여론이 조성이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지난 그 부산 아시안 게임이나 또 인천 아시안 게임 이런 사례들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탈북자들이 우려하는 내용도 들어봤고요. 탈북자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탈북자들이 주문하는 점이 있다면 어떻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도 적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네.
그러면 이런 남북 대화가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그 질문들을 했었는데요.
네.
먼저 그 북한에 대해서 따질 것은 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또 대화와 일정한 교류는 하되 상호성의 원칙을 갖춰야 된다. 뭐 역시 따질 건 따지고 요구해야 할 건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뭔가를 하나를 요구를 해서 그것이 관철이 되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이런 그 원칙을 가져야 된다 이런 그 주문도 있었고요.
네.
또 한미동맹을 무엇보다 굳건히 해야 된다. 북한에 지금 이런 그 회담에 응하고 이런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그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다라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다지면서 미국이 제기하는 대북 공조 또 대북 제재 이런 것에 같이 공조를 하면서 북한의 변화에 맞춰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된다.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네.
또 회담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회담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서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압박 그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지금처럼 그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 이것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북한이 손을 들고 나올 때까지 강력하게 봉쇄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경제 봉쇄가 계속되면 북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처럼 그 다시 남북 대화를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북한이 핵을 더 만들어서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이런 그 북한의 조치 이런 의도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이 보다 분명한 그 요구 조건들을 내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북 이산 가족 문제
네.
이거를 북한에 제기를 해서
네.
이거를 관철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또 비무장지대 내 휴전선의 그 비무장지대 내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에 분명히 요구를 해서 이것을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남북회담을 하게 되고 또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지금 뭐 한국 정부가 북한에 무언가 또 양보를 할 거다. 이런 그 의구심들
네.
탈북자분들 많이들 갖고 계셨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에 무의미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요구사항을 실행하기 전에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면서 한국이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과거에 그 북한에 당했던 그런 그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네.
또 이런 그 주문도 있었습니다. 남북한이 어떤 그런 그 지금 현재 그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네.
보다 그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이런 주문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 회담들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장기적인 전망, 장기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회담에서 이번에는 회담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 전 회담들에서 어떤 사항들이 논의가 됐는지 이것을 분명히 짚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분명하게 서로 따진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탈북자들이 보는 어떤 관점이랄까요? 기사들을 쭉 보면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그 젊은 탈북자들이 특히 이제 네. 조금 더 기존의 그 탈북자들에 비해서 좀 더 유연하고 네. 조금 더 어떤 그 포괄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지금 미국에 계신 탈북자분들 물론 북한에서 직접 그 북한 정권의 어떤 그런 그 강력한 그 인권 유린 억압 네. 뭐 이런 것들을 직접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북한 실상을 가장 잘 아는 분들 아닙니까?
네.
북한이 폐쇄된 사회인 만큼 지금 외부 세계에서는 북한의 실상을 잘 모르고 따라서 그 이런 그 탈북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북한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판단 파악하고 있는데
네.
장점은 이제 직접 그런 일들을 겪은 분이다 보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직접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풀어준다는 점에서 북한 실상을 잘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네.
또 어떤 그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조금 그 시각 자체가 이제 좀 한 곳에 고정이 돼 있거나
네.
아니면 조금 보수적인 이런 그 입장 이런 입장을 보여서 이제 좀 포괄적으로 또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 젊은 탈북자들은 그런 점에서 조금 자유로운 것이 아닌가 요즘 취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역시 이번에도 취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탈북자일수록 이 대화 자체를 뭐 물론 대화에 대해서 의구심도 갖고 또 우려도 분명히 하고 있고
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탈북자분들하고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도 대화의 그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공감을 표시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그 회담들이 그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그런 그 결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그 남북 간의 화해라든가 통일로 나가는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견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열렸던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미국 내 탈북자들의 의견 또 우려까지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아바가 부릅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들어보시죠.
'Cause building me a fence, building me Does it feel the same when she calls your name? Somewhere deep inside, you must know I miss you. But what can I say? Rules must be obeyed.
노래 들어보셨고요.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기관과 단체가 주축이 돼서 주류사회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올림픽 홍보에 한창입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울 스포츠용 하얀 헬멧이 형형색색의 창의적인 문양과 의미를 담은 작품들로 변모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말까지 열리고 있는 뉴욕 한국문화원 전시회 패션 커넥티드 100 타임스 100 열정 연결 100 곱하기 100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100일 전인 지난해 11월 1일에 시작된 이 전시회는 올림픽 홍보가 목적입니다. 전시회는 뉴욕 지역 예술가들에게 같은 소재 헬멧을 주고 제안한 수백여 개의 작품 중에서 선정된 100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헬멧은 조화, 열정, 우정, 공정, 평화, 사람, 힘, 환희, 축제, 도전 등의 20여 개 핵심 단어로 연결됩니다. 검은 바탕에 알록달록한 색을 입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그려진 헬멧, 활주하는 스키 선수의 모형이 올려져 있는 헬멧이 있는가 하면 남북으로 나뉜 강원도를 파란색과 빨간색의 철근으로 추상한 것 등 아이디어가 기발합니다. 100개의 다른 이미지지만 동일한 소품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인 점, 전 세계에서 모인 젊은 선수들이 하나의 정신과 목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때묻지 않은 열정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전시회를 개최한 뉴욕 한국문화원 오승재 원장은 전문가와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는 100명의 아티스트들이 하나의 주제로 참가하는 보기 드문 전시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도 지난해 11월 1일 평창의 꿈이라는 특별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지난 10일부터는 두 달 일정으로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만화도 함께합니다. 이제는 평창입니다. 라는 주제를 내걸고 올림픽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볼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낙중 LA 한국문화원 원장은 전시회의 배경과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LA 지역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요. 또 우리 한인 동포사회는 미국 내에서 첫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저희 LA 한국문화원은 평창 개최를 30일 앞두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그러한 전시회를 이번에 특별히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올림픽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두 배의 즐거움을 주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의미도 있다고 김 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전시물 가운데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비전과 발자취, 주제, 종목, 경기장에 대한 설명과 개최지인 강원도를 소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올림픽을 즐기라는 전시회의 취지에 맞게 올림픽 관련 만화와 웹툰 총 40여 점이 전시되는데요. 개막 당일에는 유명 만화가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공연도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미국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만큼 개막식에 참석한 미국인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고 김 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전시회 당일날에는 약 한 150명 정도 우리 한인 동포 사회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 주류 계신 분들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어제 저희들이 모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자원봉사하러 가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중에 몇 분은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키 경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호활동이라든지 경기 운영을 보조하는 그러한 분들인데 미국의 내셔널 스키 패트롤 캘리포니아 지부에 소속되신 분들이 한 달 동안 여기서 휴가를 내고 한국에 가서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를 할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도 어제 오셔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특히 또 재미있게 되어 있어서 자기들 평창 자원봉사하러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 반응이었었고요. 또 여기에 참석했던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계신 분도 물론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높은 그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김 원장은 내셔널 스키 패트롤 지부의 40명이 자원봉사 참가 신청서를 냈지만 현지 인력 상황으로 6명밖에 갈 수 없어 아쉬웠다면서 올림픽이 한국 국민의 축제만이 아님을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번 올림픽에 북한도 참여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남북 간 평화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은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상징 마스코트가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는 한국을 상징하는 하얀 호랑이 백호 이미지의 친근한 모습인 수호랑과 강원도를 대표하는 반달곰 반답입니다. 동영상은 두 마스코트가 워싱턴 시내 링컨 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백악관, 의사당을 돌면서 미국인들과 포옹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 또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외교 공간을 둘러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은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담았습니다. 한국에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말하는 8명의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 아담 리폰, 피겨스케이팅 대표 선수는 한국은 바비큐와 비빔밥,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있다면서 신이 난 모습이 담겼습니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한국의 노래방에 가장 기대된다는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애슬리 콜드웰. 한국에 5번 방문했었다는 알렉스 디보드 스노우보드 대표 선수는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면서 팬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이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은 한국의 음식과 문화, 화장품, 사람들의 친절 등을 한국 방문의 즐거움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평창 올림픽 홍보에는 워싱턴 지역 내 한인단체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미주 한인의 이민 역사를 기리고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 행사는 미국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에 평창올림픽을 홍보하는 장이 됐습니다. 미국 의사당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제럴드 코럴리 하원 의원, 주디 추 하원 의원 등 친한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축사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평창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윤재 대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뜨겁다면서 막혔던 남북 대화 채널이 복원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보내줬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미주한인재단 김미실 회장은 미주한인사회가 고국에서 열릴 국제사회의 스포츠 축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큰 힘은 정치인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민간인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장소나 행사나 모든 곳에서 이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그 할 수 있는 게 우리 동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단체지만 이 한인 단체장으로서 행사를 할 때도 이 행사를 기회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홍보를 할 수 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친구 같은 느낌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하는 게 우리
김 회장은 평창올림픽이 북한이 홍하는 특별한 올림픽이 될 것이라면서 한인 사회는 이 올림픽이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박영섭입니다.
네, 박영섭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잭슨 대통령은 법원이 헌법에 합치가 되는지 여부를 판결하는 임무가 있듯이 대통령과 의회에게도 그런 임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얻는 이익이 고스란히 동부에 있는 은행가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 잘못된 구조입니다. 만약 법이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사회적 약자는 그 부당함에 대해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3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저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 귀엽고 은행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저의 정책을 국민들이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20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신임 재무장관은 1833년 10월 1일 이후 모든 정부 자금을 23개 주의 은행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합중국 은행 총재인 니콜라스 비들은 강력히 대항하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들 총재의 조치는 미국 전역에 심각한 경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더니 우리가 다 그짝이네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니콜라스 비들 총재 싸움 불똥이 왜 우리 같은 장사꾼에게 튀는 거냐고요.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원 은행비 갚으려고 또 다른 데서 빚을 내게 생겼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돈 빌릴 만한 데는 다 찾아가 봤는데 하나같이 대출금 갚으란 독촉에 죽을 맛이더군요.
니콜라스 비들 총재는 갑작스런 빚 독촉으로 힘들어진 경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앤드류 잭슨 행정부에게 돌렸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은행을 탓하지 말고 잭슨 대통령을 탓하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 문제는 모두 다 잭슨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책임은 잭슨 행정부가 져야겠지요. 자금줄이 끊기고 회사가 망해서 억울하면 행정부를 찾아가서 항의하고 또 항의하면 됩니다. Andrew Jackson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앤드류 1세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백악관으로 가서 그 잘난 왕에게 직접 따지란 말입니다.
극도의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사업가 단체가 백악관으로 잭슨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에게 정부의 돈을 다시 연방은행에 넣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실제로 지지자들조차 걱정하게 만들었고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을 찾아가 경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시위대가 워싱턴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하십니까? 군중들이 모여들고 있단 말입니다. 군중들은 의회가 정부 자금을 은행으로 되돌려 넣을 때까지 의사당을 점거할 수도 있습니다.
군중이 의사당을 장악한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보라고 하시죠. 만일 누군가 그렇게만 한다면 그 주동자들을 교수대에 높이 매달아 버릴 겁니다. 의회를 완력으로 움직이려 하다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도조차도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고야 말 테니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고요. 합중국 은행 총재인 니콜라스 피들 역시 은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싸웠습니다. 비들 총재는 국가적으로 경제적 충격을 일으킨 뒤 잭슨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렸고요. 개인 대부금을 갑작스럽게 걷어들이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업체들은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속속 문을 닫았고요. 노동자들은 직업을 잃게 됐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강력하게 경고를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의회에서도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헨리 클레이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은행 인가를 갱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혁명 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 피 흘리는 희생자가 있는 혁명 단계는 아니지만 순수한 우리 공화정부의 헌장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 손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헨리 클레이 상원의원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만약 의회가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부는 실패할 것이고 우리는 모두 노예처럼 죽어갈 겁니다. 무엇보다 상원은 대통령이 국가의 헌법과 국가의 법률을 침해한 것에 대해 규탄해야 합니다.
상원은 헨리 클레이가 주장한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잭슨 대통령과 은행을 반대하는 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합중국 은행은 스스로를 거대하고 무책임하며 정부와 힘을 겨루는 경쟁자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은행이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이 나라는 은행에 항복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도 없고 정부 요직에도 진출할 수 없다고 믿는 나라가 돼버릴 겁니다. 은행 없는 공화국을 가질 것이냐, 공화국 없는 은행을 가질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니콜라스 피들 총재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사업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이 필요 이상으로 자금 유통을 줄이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사업가들은 심각한 경제 상황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아니라 니콜라스 비들 총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비들 총재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니콜라스 비들 총재는 상황을 좋게 바꾸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난은 서서히 끝나갔고 은행과의 싸움에서 잭슨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해졌습니다. 비들 총재는 의원들의 지지를 잃어갔고 한 하원 의원은 은행에 대해 네 가지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원 의원이 상정한 네 가지 결의안은 모두 통과됐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장량이었습니다.